20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거를 끌까요? 장로님? 여기서도 되나? 너무 뜨거우면 주무시니까. 예, 오늘 히브리서 족장들을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믿음에도 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력이죠.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죠.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정도?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임종?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 시력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죠.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인디언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대요. 인디언들이. 왜냐하면 늘 그 사람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저 아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같이 인디안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인디안은 뭐가 온다고 누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올라갔던 아시는 분은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데 인디안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참 후에 누군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 시력이라는 것이 멀리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것. 예.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뭐 작업을 하든 뭘 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저 먼 산을 봐주는 게 참 좋죠. 믿음의 시력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봤을까요? 그는 어디까지 보고 그 믿음의 조상다움의 그 모습을 선보였을까요?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길게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인데 실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불과 자기 자손 몇 사람이거든요. 아들, 손주까지 좀 보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있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의 생애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는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멀리 본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의 눈은 단지 자기 아들, 손주까지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멀리 본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멀리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또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력 그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화석에서 어떤 DNA를 뽑아가지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그 DNA로 그 화석의 그 본체를 그 동물이든 뭐든 그것을 복원한다는 막 그런 기사나 뉴스들을 간혹 보는데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진술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진술하지 않고 그 인물이 살아냈던 인생 마치 화석화되어 있는 최소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날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인물의 이야기니까 2000년 전에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 같은 인물 속에서 DNA 하나를 이렇게 축출하듯이 그 DNA를 축출을 해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 앞에 복원해서 딱 이렇게 주듯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DNA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낸 인생을 그 인생 전체를 화석처럼 화석화되어서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죽어있는 그 화석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DNA를 뽑아서 그 사람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독자들 앞에 떡하니 하나씩 하나씩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낸 인생이 뭐 만만치 않는 인생이죠. 거대한 인생입니다. 그 거대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낸 인생이 거대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것을 또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런지 길게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교를 세 번인가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삭, 뭐 야곱, 요셉 물론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시간씩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스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 이야기는 좀 더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창세기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창세기를 끝내는 것 같아요. 마치 빨리.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삭, 야곱, 요셉을 그에게 그들의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내는 그들의 인생을 한 문장씩 지금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도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듣고 자라고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이라는 인물을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 김병원 성도님 안 보입니다. 기둥 뒤에 숨어 계셔서 이렇게나 네, 저를 보면서 또 설교도 드려야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아주 턱없이 믿음의 행동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품이 대단히 온순해서 아버지처럼 파란만장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삽니다. 누가 자기 공격하면 그냥 피합니다.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 그의 아들 야곱을 보면은 참 야곱 인생 굴곡지죠. 그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합니까? 창세기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창세기 했잖아요. 똑똑하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목도 있었는데 야곱의 야곱 이야기할 때 그 주일 설교 제목이었어요. 모르십니까? 신군사님? 예? 예, 험 자는 마시셨네. 험악한, 예, 험악한 인생. 진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험악했어요. 속이면서 속고, 쫓기면서 도망치고, 누군가를 속여야 자기가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단했어요. 형의 그 형이 죽이겠다 하는 그 말에 무서워서 부모 다 그 아버지 그 연약한 아버지도 두고 도망치죠. 살아보려고. 여러분, 야곱은 그렇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만만치 않죠.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요셉도 지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삶을 산 이 세 사람의 인물,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믿음은 그 조상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였던 야곱,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한번 한 사람씩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을 먼저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그 믿음에 그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서머리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게 지금 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살아낸 인생 전체를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장면을 뽑았는데 그 뽑았던 장면이 이삭이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삭의 믿음이라 정의하고 있는 거죠.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를 알면 이삭이 지금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그 스토리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삭은 대단히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또 자기 부인과 아들에게 속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 죽음이 가까웠을 것을 직감한 이삭이 내가 축복하겠다 해서 두 아들을 먼저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라. 그럼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에서 아닌 야곱을 데리고 와서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또 옷도 그의 형의 옷을 입혀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죠. 그 장면에서 이삭은 분명히 축복을 했는데 그 대상이 에서로서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장면이 믿음의 장면입니까? 믿음직스럽다고 볼 수 있는가요? 뭔가 좀 바보스럽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에서라고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라고 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축복을 다 마치고 나니까 에서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미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하니까는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반응이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줄 알고 심히 크게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죠. 심히 크게 떨었다. 이삭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시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아까 했던 거는 잘못됐고 취소하고 다시 하자 불러다 놓고 한 대 때리면서 아버지를 속이냐 이놈아 하면서 다시 이 에서에게 하면 되는데 자 그 거기에서 심히 크게 떱니다. 이삭이 심히 떨면서 어쩔 수 없다. 그 축복한 대로 복은 흘러나갈 것이다. 에서가 통곡을 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 빌 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줘요. 예언을 하는데 너는 칼의 힘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그 아들이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칼의 힘을 의존해서 사는 불행한 존재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에요. 자기가 잘못 축복한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뭐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심히 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삭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자기가 축복한 그 복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우리가 다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쫙 펼쳐놓고 밤새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듯한 그의 화려한 인생, 굴곡진 인생 속에서 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본 거라든지 또 얍복강가에서 씨름하던 때라든지 다양한 보다 더 중요하게 그의 인생의 모멘텀이었던 순간들을 뽑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가장 믿음을 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을 그가 죽음을 앞둘 때,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손주죠. 그러니까 손주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으로 믿음을 뽑습니다. 이상하죠.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내가 주일학생이 된 듯한 이 젊어진 느낌. 그러나 이제 머릿속에는 답을 모르는 난감한 느낌. 네?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1명? 11명인가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죠. 요셉이 몇 번째예요? 막둥이가 누굽니까? 막둥이가 베냐민이고 그 형이 요셉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요셉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와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므낫세였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라는 급한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눈이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희미해져서 누구냐 했더니 예,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에 안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아이들을 물리고 야곱이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이 두 아이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가 있고 반대편에 이제 요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장자라는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상속을 받습니다. 대개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자기의 장자는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 한 명 나오면 더 쉬울 텐데 야곱과 요셉이 마주보고 있는데 요셉의 오른손으로 자기의 장자 므낫세를 데려가야 되니까 자기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붙들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붙들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야곱 앞에서는 야곱의 오른손에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주라고 데려간 거예요. 요셉이. 당연히 장자를 축복해 주세요. 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어갈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이 눈도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누군지도 분간하지 못할 때에 그냥 두 자손이 자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놓고 합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요.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잘못하셨어요. 두 손 바꿔야 됩니까? 됩니다.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이 손을 어긋맞고 있는 것을 안다. 야곱이 이 에브라임이 지형 므낫세보다 특출하거나 또 그 씨를 봐서, 싹을 봐서 이놈이 잘될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전혀. 지금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 손을 어긋맞게. 요셉이 데려온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꾸지 않고 요셉의 기대에 그대로 두면서 자기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데 뽑아낸 이 장면. 이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한번 봐봅시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정말 요셉은 믿음 장면 뽑으라 그러면은 주일 학생은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마다 다르게요. 마지막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종이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참 많을 겁니다. 요셉이 살아온 그 신앙의 궤적, 삶의 궤적은 어느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믿음직스럽죠. 어느 한 부분을 뽑아도 그의 믿음은 화려하고 참으로 멋지게 정의될 수 있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고 많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 중에 손을 꼽는 믿음의 장면을 그가 22절에 임종시에 죽을 때, 이 말이에요.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은 출애굽을 예언하고, 그리고 자기 뼈를 지금 애굽에 묻히지만 자기 뼈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반드시 뼈를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요셉이가 보았던 그 믿음의 시력은 얼마나 멀었냐면, 출애굽을 예언했다는 말은 지금 요셉이 임종시로부터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의 뼈가 묻힐 일은 좀 더 뒤겠죠. 출애굽이 이 400년 후에 출애굽이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같이 출애굽해요. 워낙 건조하니까. 땅속의 습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습도가 잘 조절이 되면요, 우리 인간의 뼈는 4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습도가 있으면. 근데 이 이집트는 습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뼈는 오래 가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요셉의 뼈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모세의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줬겠죠. 실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유골을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시야는 400년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장면을 꼽았냐? 완벽하게 요셉이 예언한 대로, 유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 유언을 지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찾았을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우리 본문에 나온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순간이 다 어느 시점이에요? 죽을 때. 죽을 때. 이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축복했고요. 야곱은 곧 이 축복 후에 죽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임종시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그들이 살아있지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죠.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시야가 멀면 멀수록 그 믿음은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자식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시죠. 부모와 자식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부모가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면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나. 이 마지막 죽을 때 그걸 걱정해야 돼요.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는 얼마나 주시려나. 이런 걸 또 두고 다투고 있죠. 이 집은 장남 네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저 전답은 둘째 네가 가져가고 막둥이 너는 통장 가져. 막 이렇게 하면서 분배를 한단 말이죠.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임종시에 사실 이삭, 야곱, 요셉은 나름 거부가 됐어요. 그들이 임종시에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물려주기도 했어요.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뽑지 않아요. 여기에선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들이 물려준 축복이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대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라. 어려움 당치 말고 내가 이거 물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 이게 유언이고 재산, 유산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가진 것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서 죽으니까 자식들에게 나눠줘요. 저는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부모가 유산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주면서 너 이거 갖고 살아봐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낸 결과물, 부모가 살아낸 결과물 그 위에 네 인생 얹어서 살아봐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자기 자식을 얹혀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식을 얹혀놓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지금 난리죠.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세습하는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다시 한번.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인 수 10만 명의 교회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청빙 위원장인가 아무튼 그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목사가 오지 않으면 이곳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아들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세워놓고 이루어놓은 그 위에 자기 아들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믿음의 이 장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목사는 목사님이라면 그 아들을 거기에다 올려둘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올려둬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보라고.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자기 자손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둡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 위에 자식들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을 각자 이삭, 야곱, 요셉 자기들을 지금 그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죽어서 이렇게 끝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아들을, 내 자손들을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들을 올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세 사람에게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바로 장차 될 일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미래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이라 하는 그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전부 다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으로 고단하게 직장생활도 하시고 자식들도 키우시고 대단히 고단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과정은 의심과 불안, 거절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뿐입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원이요, 바란대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어떤 요술램프 같은 그걸 만지작거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내가 믿는 게 정말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늘 불안하고 의심하면서 걸어가야 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현실,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그 현실을 살아내는 궁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되며 그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간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쉽게 가셨을 거야 천만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그분은 100% 인간이셔요. 때리면 아팠고 추우면 떨었고 두려움에 자기의 마음은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수치도 느끼셨고 기쁘면 우셨어요. 웃으셨어요. 그 길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지나오라는 거죠. 아무 조건도 다르지 않는 너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얹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걷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저주가 있고 배신이 있고 폭력이 있고 배신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너는 지날 수 있다. 너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단절이 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를 가십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독자들에게 지금 곤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자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대 크리스찬들로서 배교했다라는 누명과 또 그 폭력과 여러 가지 저주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회유에 시달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믿음의 큰 도전들을 받고 있는 심지어 그 중에는 진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모든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눈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넘어 하나님이 너희 각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거기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철부덕 주저앉고 신앙생활 그만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고난, 핍박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라 하며 쉽게 포기하는가?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때로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나 상처 받았어 이 말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마다 다 상처 받았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심하면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합니다. 자기 합리화도 하죠. 내가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라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런 수준에서 정의될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고급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이들이 이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직면에 있는 히브리 독자들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거기를 넘어선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서 너희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이란 말이죠. 죽음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넘지 못할 믿음으로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게 하는 것, 조금 아픈 것, 힘든 것 믿음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조그마한 자존심이 상했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믿음을 포기한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뭐 들어주신 거, 기도 제목들, 그 위에 믿음이 서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침묵이 길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질걸요? 간절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근거로 두는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대로 이끄시고 자기의 영광에 이끄실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다분히 미래적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심,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심. 여러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몇천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올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성실히 한 고비 한 고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조그마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믿음 팽개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지금 요셉에서 끝났어요. 앞으로 믿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셔서 현실을 넘어서고 모든 의심을 넘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 다 쓸데없고 죽으면 다 끝나버릴, 그 중에는 그 어느 것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것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모든 일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앞 안에서 믿음으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